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오늘 중국 기술 소식 어디부터 봐야 합니까?
오늘 아침 베이징에서 한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295조 원을 AI 데이터 센터에 붓겠다는 계획입니다. 295조 원은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 돈으로 사는 칩의 80% 이상을 중국산 업체에서 사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로봇 1만 대 현장 배치, 도우바오 유료화, 통신사 토큰 요금제, 의인화 AI 규제가 같은 날 줄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치면 의뢰인 한 명이 아니라 같은 그룹 회사 다섯 곳이 한꺼번에 큰 계약을 들고 온 셈입니다. 오늘은 모델, 로봇, 반도체, 통신, 정책, 한국 영향 순서로 하나씩 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델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중국 AI는 다 공짜라고 들었는데 돈을 받겠다고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 AI 회사들은 서로 더 싸게 팔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바이트댄스가 챗봇 더우바오에 돈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6월 말부터 프로 버전을 팔고 월 68위안, 약 1.3만 원부터 500위안, 약 9.5만 원까지 세 단계 요금을 둡니다. 넷플릭스의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있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유료칸에는 소프트웨어 개괄, 데이터 분석, 디자인, 재무 분석이 들어갑니다. 회사 직원이 보고서를 쓰거나 유튜브 창작자가 영상 기획안을 짜거나 세무사가 재무제표를 정리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검색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기본은 그대로 공짜입니다. 이용자는 3.3억 명, 한국 인구의 6배가 넘습니다. 다만 5월에 607만 명이 빠졌습니다. 같은 날 알리바바 3.7도 공개평가판에서 1284점으로 마이너스 5.5를 앞섰습니다. 사람들이 두 AI 답을 비교해 점수를 주는 토론대회 같은 방식입니다.
업무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기업 실무자라면 두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첫째, 월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입니다. 이게 통하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나 카카오 같은 한국 서비스도 유료 전환을 앞당길 명분이 생깁니다. 둘째, 이탈률입니다. 한 달에 607만 명이 빠진 게 유료화 탓인지 일시적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새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바꿀 때 직원이 얼마나 떠나는지 보는 일과 똑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로봇 1만 대를 실제로 일하게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중국 정부가 6월 8일 그렇게 하겠다고 통지를 냈습니다. 이름이 실경실훈입니다. 로봇을 깨끗한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공장, 병원, 창고에서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운전을 책상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도로에서 배우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표는 2026년 말까지 인간형 로봇 1만 대를 현장에 배치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1만 대를 실제 현장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각 성 부서와 중앙기업은 6월 30일까지 훈련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방학과제 마감일을 정해준 것과 같습니다. 같은 날 아지봇이라는 회사는 로봇 생태계 AIMOS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MOS라는 로봇용 운영체제인데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있듯 로봇에도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올해 안에 누구나 쓰도록 오픈소스로 풀고 5년간 20억 위안, 약 3,800억 원을 개발자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왜 운영체제까지 공짜로 푸는 겁니까?
로봇 몸체만 잘 만든다고 시장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애플과 삼성은 기계로 다퉜지만 판을 바꾼 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와 그 위에 깔린 앱들이었습니다. 아지봇은 로봇 세계에서 그 안드로이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제조업 실무자라면 점검할 게 하나 있습니다. 1만 대가 현장에서 일하면 실전 데이터가 쌓이고 로봇 성능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연구실에서만 개발하는 우리 속도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공장 자동화 계획의 시간표를 다시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295조 원이라는 돈, 미국에 비하면 작다고 들었는데 왜 중요합니까?
금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빅테크는 올해 AI에 7,250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으니 중국의 295조 원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옆에 붙은 조건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의 80% 이상을 중국산에서 사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와는 사실상 빠집니다. 운영은 차이나 모바일 같은 국유 기업이 맡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웨이승 등이나 캠브리콘 같은 중국산 칩 회사에 정부가 너희 물건은 반드시 사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큰 손님 한 명이 평생 사주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팔 곳이 보장되면 기술은 따라옵니다. 한쪽에서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6월 11일 미국 상원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가 핵심 안건인데 본인은 안 가고 의원을 본사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회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양날의 칼입니다. 좋은 쪽부터 보면 중국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메모리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AI 서버 한 대에 메모리가 수십 개씩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메모리 수출이 늘어납니다. 걱정되는 쪽은 중국산 칩 80% 조건이 장기적으로 한국산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같은 회사가 자체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첨단 메모리, 즉 HBM과 DDR5, 그리고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의 자원을 모아야 합니다.
통신사가 토큰으로 요금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 통신사는 전화 통화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몇 기가바이트로 요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AI 토큰 몇 개로 요금을 받습니다. 토큰은 AI가 글을 읽고 쓸 때 쓰는 단위인데 한국어 한 글자가 대략 1개입니다. 차이나 텔레콤이 가장 먼저 전국 요금제를 냈습니다. 월 9.92원, 우리 돈 1,400원에 1,000만 토큰 해줍니다. 49.92원에 8,000만 토큰짜리도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상하이에서 1위안 140원에 40만 토큰을 주는 작업 공간을 열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음료 한 잔 살 돈으로 AI를 써보는 셈입니다. 사용량도 폭발했습니다. 중국 하루 토큰이 2024년 초 1,000억 개에서 2026년 3월 140조 개로 1,000배 넘게 늘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4일간 상하이에서 로봇 축구와 위성통신 전시가 열립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AI 연인 서비스를 나라가 직접 규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AI 챗봇과 대화하다가 친구처럼 연인처럼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규율하는 법을 만들었고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식 법전에 먼저 시행하는 임시 규정이라 자맹판법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가상 친족이나 가상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 서비스를 줄 수 없습니다. 학생이 AI를 엄마나 연인처럼 여기게 만드는 걸 막은 겁니다.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거나 월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알고리즘 안전평가 보고서를 내고 등록해야 합니다. 어기면 최대 20만 위안, 약 3,8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같은 흐름에서 또 하나, 스스로 판단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최종 결정권과 멈추게 하는 정지권을 갖도록 정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비상정지 버튼은 사람 손에 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미국에서는 AI 동반자 서비스를 쓴 미성년자가 자해 문제로 논란이 됐고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그 문제에 대한 규제 틀을 먼저 만든 겁니다. 한국은 지금 AI 기본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인화 AI 서비스에 별도 규정을 둘지 검토할 때 이 중국 사례가 참고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 보호 기준, 알고리즘 등록 의무, 과태료 수준을 어디에 맞출지 비교해 둘 만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AI 서비스 회사를 자문한다면 가입자 100만 명 같은 등록 기준선을 미리 의료인 서비스에 대입해 점검하는 일이 실무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지금 호황이라는데 그대로 좋은 일입니까?
숫자만 보면 기록적인 호황입니다. 중국 5월 무역 흑자가 1,05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반도체 수출이 1, 5월에 90% 늘었습니다. 한국도 5월 수출 877.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243%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물건을 100원어치 팔았다면 올해는 343원어치 판 셈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더 띕니다. 56칩이 682%, 플래시가 807% 올랐습니다. AI 서버의 고성능 메모리가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한국 1, 5월 누적 흑자는 1,019억 달러로 2017년 연간 최대 기록을 5달 만에 넘었습니다. 다만 그늘이 있습니다.
중국이 외곽 칩, 그러니까 AI 서버의 두뇌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주변 칩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실적이 좋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산 칩 80% 조건과 중국의 외곽 칩 약진은 장기적으로 한국 자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이 쉽게 못 따라오는 첨단 메모리가 오, 그리고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로 치면 지금 잘 팔리는 보급형 제품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쟁사가 흉내 못 낼 고급 제품에 사람과 돈을 더 붙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자리에 앉으면 무엇부터 봐야 합니까?
여섯 가지를 메모지에 적어두십시오. 첫째, AI 서비스를 만든다면 도우바오 유료화 결과를 보세요. 월 1.3만 원이 통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떠나는지 숫자가 나오면 우리 유료화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제조회사라면 중국 로봇 1만 대 배치 속도와 우리 공장 자동화 계획을 나란히 놓고 격차를 재보세요. 셋째, 반도체 쪽이라면 HBM과 파운드리처럼 중국이 못 따라오는 칸에 자원이 모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어느 회사든 한 달 AI 토큰 사용량을 대략 가늠해 두세요. 통신요금이 토큰으로 바뀌면 그게 곧 D용이 됩니다. 다섯째, AI 서비스 회사를 자문한다면 가입 100만 명, 월 10만 명이라는 등록 기준선을 의뢰인 서비스에 대입해보세요. 여섯째, 스스로 판단하는 AI를 도입할 때는 최종 결정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람 손에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회의록에 누가 승인했는지 남기듯 AI를 멈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서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여섯 가지 잘 적어두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